심장이 부서지는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건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 죽을 수는 있다. 그러나 당신을 위해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읽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아, 뭔가 일을 시작해서 부딪혀야지 고통이 느껴지는 거군요.
네. 그 원하는 것. 네. 가슴의 언어. 이거 따르다 보면 네. 고통이 따를 수 있죠. 그러나 예. 그게 삶이다. 좋은 거다. 그거.
그래요. 아픔도 느낄 수 있는 게 진짜 삶 안에 들어있죠. 자, 여러분들 1월 23일 수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고전읽기입니다. 참여 방법
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고요. 또 팟캐스트로 고전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원하시는 곳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공연 선물입니다. 르네상스 거장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바티칸 박물관전에 청취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첫 곡이에요. 비지스 How Deep Is Your Love.
순수하고 열정적이며 예술가적 감수성이 풍부한 한 젊은이. 특히 질풍노도의 시대를 살았던 한 젊은 청년의 슬픈 열정과 사랑 이야기, 젊은 베르텔의 슬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젊은 베르텔의 슬픔이라는 책을 나폴레옹이 그렇게 좋아했대요.
네. 동시대죠. 거의 이제 괴테가 1749년생이고 네. 그리고 딱 40년이 지난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1789년이죠. 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나폴레옹이 이제 등장하게 되니까 네. 이제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좀 지났죠. 그래서 유럽을 풍미하고 있을 때 이 나폴레옹이 이 책을 이제 애독자가 되죠.
네. 그랬구나. 흉내 내지는 않았겠지.
아, 그렇죠. 나폴레옹이 네. 입었던 옷도 이렇게
그렇죠, 선생님. 좀 분위기가 비슷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네. 복색이 네. 복장들이 되게 이제 그렇게 연미복처럼 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작품 평가가 딱딱 반이에요. 반반씩.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좀 나이가 들고 이성적인 분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이 스트루먼트 드랑이라고 하는 이 질풍노도 운동은 그 당시의 이성의 시대,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사상적 배경과 그 시대의 정신은 이성의 시대입니다. 계몽주의 예, 시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혁명이 가지고 있는 혁명에 대한 염증까지 네. 이제 더해져서 사람들은 감정적이고 직선적이고 직관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기대와 희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질풍노도 운동이 있지만 그런 걸 또 받아 이게 들여다보는 조금 나이 들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의 경우는 그거 얼마나 치졸하고 유치하고 불안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경우에서 가령 이제 레싱이라든가 칸트라든가 네. 리텐베르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질풍노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우려를 포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젊은 베르텔의 슬픔을 볼 때도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그 자살의 문제라든가 또 격정적인 거, 앞뒤 네. 가리지 않는 거, 꼭 사랑을 위해서 태어난 사랑처럼 그렇게 모든 거를 거기에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려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 젊은 베르텔의 슬픔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질풍노도 운동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계몽주의에 반해서 자연과 감정, 개인주의와 자아를 강조한 독일의 문예 운동으로 이 젊은 베르텔의 슬픔이 아주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됐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사실 우리 김현정 작가님이 오늘의 퀴즈를 주관식으로 내줬어요. 근데 이건 뭐 우리 구 선생님 정도 되시면 이렇게 쉽게 정답을 주르륵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게 주관식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질풍노도의 시대를 독일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1번 슈트루문트드랑, 보기 2번 제가 아는 독일어는 이거 하나입니다. 이힐리베디.
아, 좋다.
됐죠. 아,
너무 헷갈려요.
아, 창피하다.
너무 헷갈려요. 데르트르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요? 네, 와. 아이고, 질풍노도의 시대를 독일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1번 슈트루문트드랑, 그리고 보기 2번 이힐리베디.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세요. 세 분께 둘의 출판사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드립니다. 선생님 언제 어떤 시기가 질풍노도였을까요?
저는 젊었을 때는 많이 방황하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 대신은 네.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어서 그렇게 막 폭풍처럼 몰아치는 네. 그러나 이 단어는 참 좋아했어요. 이 단어를 꽉 듣는 순간에 네. 야, 이건 나를 위한 단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은 삶에 있어서 너의 질풍노도가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난 43살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43? 43살이면 이제 질풍노도가 다 끝나고 정리되어야 되는 시기에 어떻게 시작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작년이네. 작년? 선생님 43시면?
아, 그렇게 내가 젊어 보이죠.
아, 네. 좋다.
그 43살에 저는 이제 회사도 나오고 잘 다니고 있던 회사도 나오고 네. 완전히 새로운 길로 접어들고 미지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제 인생의 질풍노도는 아마 43살이었습니다.
아, 좋은데요. 질풍노도 얘기 오늘 저 날씨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그러면 오늘도 역시 생방송인데 여러분들 퀴즈 정답도 기다리면서 이 문자 주제도 미리 내드리죠, 선생님.
좋아요, 좋아요.
예, 어떤 것?
그대 청취자 네. 여러분들의 질풍노도 시대는 언제였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아, 궁금하다.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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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어떻게 넘겼을까. 자, 여러분들
무슨 짓을 했을까.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풍노도 시기는 언제였는지요. 여러분 문자 사연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이용하실 때 우물정의 1045 이용하시고요. 인터넷 라디오 반디도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낭독으로 들어갈게요. 어제 로테와 가슴 아픈 이별을 한 베르테르인데 먼 곳으로 떠난 뒤에 지금 그리운 로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로테, 난 당신에게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혹시만 눈보라를 피하려고 들어온 초라한 농가의 조그만 방입니다. 우울한 D마을에서 낯선 사람들, 내게는 완전히 낯선 사람들 틈에 끼어 살아갈 때에는 당신에게 편지를 쓸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두막집, 이 쓸쓸하고 비좁은 방에서 조그만 창에 눈보라와 우박이 부서지는 이곳에서 당신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곳에 들어설 때 당신의 모습, 당신에 대한 생각이 오 로테여, 그렇게도 성스럽게, 그렇게도 따스하게, 아 하느님, 당신을 처음 본 그 행복했던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운 그대여, 마음이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진 나를 당신이 보신다면 내 감각은 마를 대로 다 말라버렸습니다. 마음이 단 한순간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즐거울 때라곤 한 시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는 마치 요지경 앞에서 작은 사람들이나 작은 말들이 내 앞에서 빙빙 돌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잘못 본 것이 아닌가 하고 자문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나도 함께 유희를 하고 있죠. 아니, 그보다는 꼭두각시처럼 놀이의 대상이 되어 때때로 이웃 꼭두각시의 나무손을 붙잡았다가 깜짝 놀라 움츠리곤 한답니다. 저녁에는 다음날 해돋이를 구경하기로 마음먹지만 도저히 일어나질 못하지요. 낮에는 저녁 달빛을 즐겨보겠노라고 마음먹지만 그대로 방 안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고 무엇 때문에 잠자리에 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생활에 활력을 주는 효소가 빠져버렸습니다. 깊은 밤에 나를 명랑하게 깨어있도록 해주고 아침에는 번쩍 잠을 깨워줄 자극제도 없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만난 유일한 여성은 귀족 계급의 비양뿐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닮았습니다. 사랑하는 로테, 누군가를 당신과 비교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어머나, 듣기 좋게 사람을 놀리시네요 하고 당신은 말하겠죠. 그러나 전혀 거짓이 아닙니다. 얼마 전부터 나는 무척 은근해졌습니다. 달리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익살도 제법 부리는데 여인네들은 찬사의 말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합니다. 당신이라면 거짓말을 잘한다고 덧붙이겠죠. 그렇지 않고는 사람을 제대로 사귀지 못하기 때문이란 걸 당신도 이해하겠죠. 사실 비양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풍부한 영혼은 푸른 두 눈에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 소망을 하나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자기의 사회적 계급을 고통스러운 짐으로 여기고 있답니다. 그녀는 혼잡스러운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우리는 여러 시간 동안 시골 풍경 속에 앉아 순수한 행복에 대해 꿈꾸며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 관한 상상도 한답니다. 그녀가 얼마나 당신을 칭송하던지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즐겨 듣고 싶어하며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아담하고 그리운 작은 방 안에서 당신의 발치에 앉아 있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사랑스런 아이들이 춤을 추듯 내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당신을 너무 시끄럽게 하면 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조용히 내 주위에 앉혀놓을 텐데요. 태양은 흰 눈이 반짝이는 대지 위로 장엄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눈보라도 지나갔는데 나는 다시 내 새장 속에 갇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아, 알베르트 씨가 당신 곁에 있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맙소사, 이런 질문을 하다니 죄송합니다.
베르타르가 불만이 너무너무 많이 쌓여있고 삶의 낙이 없어졌네요. 로테랑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아, 로테와 만났던 게 6월에서 9월까지였죠.
예.
지난해죠. 벌써 이게 1월달 1월 20일 편지니까.
예.
그리고 나서 떠나야 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떠나죠. 그래서 그 발하임, 작중의 무대가 되는 발하임을 떠나서 이제 공사, 어떤 공사의 휘하에서 이제 그 관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지 불과 이제 몇 개월 안 됐는데 지금 롯데가 그리운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 삐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하게 되죠.
삐양이 롯데를 닮아서 좋아하나?
삐양이 아마 이 새로운 그런 마음에 안 드는 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자기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인. 어쩌면 롯데 대신에 새로운 여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베르테르의
노력거림
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네. 삐양과의 관계가 잘 됐다 그러면 비극적 결말이 아니고 풀려나갔을 텐데 이제 조짐을 보니까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긴 했지만 네. 이 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롯데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거 보면은 아마 롯데의 자리를 이 삐양이 대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이, 마음에 뭐 롯데뿐인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맞아요.
자, 예. 자, 이렇게 베르테르가 딴 곳으로 옮겨가서 아주 그냥 잔뜩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게 막 골맞어요. 스트레스가 점점. 그러다 드디어 펑 터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낭독 속으로 들어갈게요.
귀족 출신의 씨 백작이 나를 아끼고 각별하게 대해준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며 자네에게도 벌써 여러 번 이야기한 바 있네. 바로 어제 나는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지. 바로 그날 저녁에 신사 숙녀들로 구성된 고상한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더욱이 우리 같은 하급 관리가 그 모임에 끼지 못한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네. 아무튼 좋네. 나는 그의 집에서 식사를 했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는 커다란 홀을 왔다 갔다 하며 백작과 또 거기에 참석한 비대령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지. 그러는 동안 본격적인 파티가 시작되었다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생각지 못했네. 그때 지나치게 점잔을 빼는 S 부인이 남편과 잘 부화된 거위 새끼 같은 딸, 밋밋한 가슴에 예쁘장한 코르셋을 한 딸과 함께 들어와서는 가문 대대로 내려온 오만한 눈초리에 콤나를 높이 세운 채 옆으로 지나갔네. 나는 그런 인간들이 정말로 마음에 거슬려서 그만 작별 인사를 하려고 백작의 쓸데없는 잡담을 어서 끝내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마침 비양이 들어왔네. 그 여자를 만나면 언제나 마음이 약간 들떠오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녀의 의자 뒤에 가서 섰지. 시간이 얼마 지나서야 나는 그녀가 여느 때와는 달리 별로 솔직하지도 못하고 나와 이야기할 때 약간 당황해한다는 걸 알아차렸네. 그런 태도가 뚜렷이 눈에 띄었네. 이 여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구나 하고 생각하며 기분이 상해서 떠나려 했지. 그러면서도 그녀에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기꺼이 이해하고 또 그런 걸 믿지 않으며 그녀에게서 어떤 정다운 말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네. 자네도 그걸 원했을 것이네. 그러는 동안 사람들이 가득 모여들었네. F 남작은 프란츠 1세의 대관식 때 입었던 복장을 하고 나왔고, 여기서는 귀족임을 나타내는 폰 R씨로 통하는 R 궁중 고문관은 귀머거리 부인을 데리고 왔으며, 고대 프랑켄식 의상이 해진 곳을 새로 유행하는 헝겊으로 기어입고 나온 제이도 잊을 수가 없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왔지. 나는 몇몇 아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지만 그들 모두가 별로 말이 없었네. 나는 생각에 잠겼고, 그리고는 비양에게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네. 그래서 미처 알아차리진 못했는데 홀 한쪽 구석에서 여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남자들에게로 옮아갔고, 마침내는 S 부인이 백작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야. 후에 비양이 모든 이야기를 내게 해주었네. 그러고는 드디어 백작이 내게로 다가와서는 나를 창가로 데리고 갔지.
우리의 이상한 사회적 관계를 자네도 알고 있겠지만 여기 온 손님들은 자네가 여기 있는 게 내키지 않는 모양이야. 모든 걸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 백작님 하고 내가 말을 가로막으며 대답했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만 했는데 이런 실례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부터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좋지 못한 생각 때문에 그만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여 말하고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네. 백작은 힘주어 내 손을 잡았는데 거기엔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감정이 담겨 있었지. 나는 조용히 그 고귀한 모임에서 빠져나와 말 한마디가 끄는 경쾌한 이륜마차를 타고 애밀한 곳으로 달려갔네. 그곳 언덕에 서서 넘어가는 태양을 바라보며 호메로스를 펴들고 오디세우스가 돼지치는 훌륭한 목자들로부터 영접을 받는 멋진 노래를 읽었네. 거기까진 모든 것이 괜찮았네. 저녁때가 되어 나는 식사를 하러 돌아왔네. 식당에는 사람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았어. 몇몇만이 한쪽 구석에서 식탁보를 뒤집어 놓고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었네. 그때 정직한 아델린이 들어와 나를 빤히 바라보며 모자를 벗어놓더군. 그러고는 내게로 다가오더니
오늘 불쾌한 일 당했다면서요?
하고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네. 내가요? 하고 물었지.
그 파티에서 백작이 당신을 쫓아냈다고 그러던데요.
파티 같은 거 악마가 끌어가버리라지 하고 나는 말했네.
바깥 공기가 좋아서 내가 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니까 다행이군요. 내가 불쾌하게 여기는 거는 어딜 가나 온통 그 얘기뿐이라는 거죠.
라고 아들린이 말했네. 그러자 나도 그 일로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지. 식사를 하러 와서 나를 바라보던 사람들 모두가 그 때문에 날 쳐다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 화가 치밀고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네. 오늘은 어디를 가나 불쾌한 일뿐이고 나를 질시하는 자들이 개가를 올리며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네. 약간 머리가 좋다고 자만하며 그것을 내세워 모든 관계를 무시해버려도 좋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놈의 말로가 어떤지를 보라고 말일세. 더구나 개 같은 험담이 들려오니 가슴에 칼을 찔러 죽고 싶은 심정일세. 사람들은 저마다 제멋대로 떠들고 있네. 그러나 그 비열한 인간들이 자기가 좀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 하여 마구 떠들어대는 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그를 만나보고 싶네. 그 자들의 험담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라면, 아, 그러면 오히려 쉽게 넘겨버릴 수 있을 텐데.
상류층 사회를 보여주는 거죠?
예, 하급 관리였던 이 베르테르가 네. 이 상류층 사교계에 뭣도 모르고 발을 한번 들여놨다가 네. 문전 박대를 당하게 되면서 피가 끌어올리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제 우리는 그 사회, 그 귀족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끼리의 끼리끼리의 모임 속에서 네. 다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전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그 사회의 일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아이고 어떡하나. 이 베르테르가 그러니까. 사랑도 뜻대로 안 되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것도 내 마음에 안 들어.
이제 그 꼴이 됐죠. 네, 네.
로테도 없어.
그래서 네. 정말 이 이제 열화 같은 분노 네. 속에서 네. 말하자면 질풍노도 속에 이제 한 청년이 들어가 있는 이런 꼴이 이제 된 것이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립니다. 질풍노도 운동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계몽주의에 비하면 그 반대로 자연과 감정 그리고 개인주의와 자아를 강조한 독일의 문예 운동으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죠. 그렇다면 질풍노도의 시대를 독일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1번 슈트룬트 드랑, 보기 2번 이힐리베 디히.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고 세 분께 둘의 출판사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보내드립니다. 자, 문자에 저희 퀴즈의 답을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 저희가 주제를 던져드린 게 있었는데 나의 최고의 질풍노도는 어느 때였나, 그걸 어떻게 겪었나 하는 서한들 계속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소개해드릴게요. 산울림입니다. 청춘.
세상의 모든 이야기, 책 읽어주는 라디오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두레 출판사에서 나온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있습니다.
자, 내 인생의 질풍노도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참여 많이 해주셨는데요. 운철님 준비됐어요?
네.
휴대폰 뒷번호 9138님.
야간학교 힘들게 다니던 고등 시절이었죠. 음악실 DJ에게 빠져 살았어요 하셨습니다. 음악실 DJ면 이게 저기 먼
멋지죠. 멋지는. 그럼요. 그리고 휴대폰 뒷번호 9228님.
79년 대학 졸업 후 직장 입사에 3년간 휴일 반납하고 일에 미쳐 신들린 생활하였을 때요 하셨네요. 와, 이때는 대학 졸업하면 무조건 대기업에서 이렇게 데려가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죠?
네. 능력 있어 데려가지 뭐 무조건 데려가나?
아니에요, 그때는 그랬대요.
그래요?
네, 요즘이나 막.
근데 왜 난 안 데리고 갔어?
팔짝보이시잖아요.
자, 휴대폰 뒷번호 0232님.
고등학교 2학년 때 문세광 사건으로 일본 영사관으로 질풍노도로 항의 방문하였을 때.
대단하다.
그러게요.
예. 또 반디 하정숙님 사연.
대학 합격 후 남친이 군대 가기 전까지 1년 동안 날마다 만나며 질풍노도 같은 사랑을 하고 남친이 제대하고 대학 졸업도 하기 전에 결혼했어요. 아유. 이렇게 반전이구나. 그런데 지금은 무덤덤.
반전이죠.
무덤덤. 참.
아, 너무 사랑해서 그게 좀 식었나? 그러게요. 그렇게 되나?
이성준님. 어, 예. 저의 질풍노도 시간은 현재입니다. 6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에 미칠 수 있는지, 무엇을 사랑할 수 있는지 헤매는 30대 중반의 지금입니다 하셨어요.
너무 아. 젖어 계신다.
아, 좋은 거죠. 네. 그쵸, 선생님 이런.
그렇지. 네.
좋지. 뭐 생각할 줄 아는 게 얼마나 좋아요. 네, 멍하니 앉아서 그럼요. 내가 이 지금 왜 사는 건가. 고민도 안 하는 거는 그건 죄악이라고 그랬어.
맞아요.
예. 자, 근데 좀 선생님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꽁충 뛰었나 봐요. 베르테르가 다시 로테의 곁으로 왔다 그러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예.
이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을 때는 계절의 변화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는 게 또 하나 이제 읽는 포인트예요.
아,
왜냐하면 이 괴테가 이 시절의 괴테는 이제 자연관을 많이 네네. 따르게 되죠. 그래서 예. 이렇게 꽃이 피고 여름이 되고 뭐 이러면은 이제 사랑이 싹 터서 여름 동안에 불타게 되다가 가을이 되면 이제 롯데의 곁을 떠나서 가을과 겨울을 지나는 동안 이 하극 관리로서
네.
딴 데 가가지고 한 여인을 그리워하면서 그 지루하고 모멸적인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겨울로 보이게 되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결국은 이제 그만두죠.
네.
그만두고 나서 롯데한테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 저기 이제 떠돌아두고 있다가 그러나 결국은 롯데한테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제자리로 갔구나.
다시 이제 갔죠.
아, 근데 그간의 흐른 시간에 롯데에게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가장 큰 변화는 역시
큰 변화는 역시 결혼. 남의 여인이 되시 완전히 이제
완전히 그렇지요. 네, 예, 호적에 올라갔죠.
또 웨딩 케이크인데. 네.
알베르트와 결혼한 행복한 로테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베르테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베르테르의 편지 계속 이어볼게요.
로테는 일 때문에 시골에 머물고 있는 남편에게 짤막한 편지를 썼네.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된다네.
그립고 보고 싶은 당신이여, 가능한 한 빨리 오세요. 전 한없이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곳에서 온 친구가 그녀의 남편은 어떤 사정 때문에 그렇게 빨리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주었네. 그래서 그 편지는 보내지 못하게 되었고 저녁에 내 손에 들어오게 되었지. 내가 그 편지를 읽고 웃었더니 로테가 왜 그러느냐고 이유를 물었어. 상상력이란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인가요? 나는 큰 소리로 말했지. 순간적이나마 난 이 편지를 나한테 보내는 것이라고 상상했으니까요. 그러자 그녀는 입을 다물어 버렸어. 내 말이 그녀의 기분을 언짢게 한 것 같았기에 나도 아무 말 하지 않았네. 내가 로테와 처음으로 춤추었을 때 입었던 파랗고 평범한 연미복을 벗어버리기로 결심하기까지는 상당히 힘들었네. 하지만 그 옷은 봐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낡았어. 그래서 전과 똑같은 연미복을 한 벌 만들라고 했지. 칼란 모양과 접은 옷깃도 똑같게 하고 게다가 노란 조끼와 바지도 그렇게 다시 만들었네. 하지만 어쩐지 전과 똑같은 느낌을 주지는 못하네. 모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연미복도 마음에 들 거라 생각하네. 로테는 알베르트를 맞이하기 위해 며칠간 여행을 다녀왔네. 오늘 내가 방 안으로 들어서니 그녀가 맞아주더군. 너무나 기뻐서 나는 그녀의 손에 키스를 했다네. 그때 카나리아가 거울 쪽에서 그녀의 어깨 위로 날아왔네.
새로운 친구예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새를 자기 손 위에 앉게 하더군.
아이들을 생각하고 가져왔어요. 정말 너무 귀여워요. 자, 좀 보세요. 빵 부스러기를 주면 날개를 파닥거리며 귀엽게 쪼아먹어요. 그리고 제게 키스도 해요. 보세요.
그녀가 새에게 입을 가까이 하자 그 달콤한 입술에 사랑스럽게 키스를 하더군. 카나리아는 마치 자신이 행복을 느끼기라도 하는 듯했다네.
당신에게도 키스를 하게 해드려야죠.
하고 말하며 그녀는 새를 내 개로 넘겨주더군. 그 귀여운 주둥이는 그녀의 입이 내 입으로 통하는 길을 마련해 주었네. 그리고 그 쪼아대는 듯한 촉감은 사랑으로 충만한 즐거움의 입김이나 하나의 예감과도 같았다네. 새 키스에는 무엇인가 바라는 게 깃들어 있는 것 같군요, 하고 내가 말했네. 먹을 것을 찾다가는 실속 없는 애무만 받고 실망하여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새는 제 입에서 받아먹기도 한답니다,
그녀가 말했지. 그녀는 입술에 빵 부스러기를 물고 새에게 먹여주었는데 그 입술에서는 천진스럽게 따스한 사랑의 기쁨이 가득한 미소가 흘러나왔네. 나 얼굴을 돌려버렸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처럼 천상의 순결성과 행복한 모습으로 나의 상상력을 자극하지 말았으면, 그리고 때때로 냉담한 이 인생을 잊어버리고 잠들어 있는 내 마음을 깨우지 말았으면 좋겠네. 한데 무엇 때문에 안 된단 말인가? 그녀는 그렇듯 나를 믿고 있다네. 내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도 알고 있다네.
로테한테 오긴 왔어요.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이 좋은 감정이 진짜 칼로 툭 베어내듯이 툭 잘라져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못 잊는 거죠.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왔죠.
네.
새한 마리를 가지고 그 롯데 입술과 자기 입술 사이의 어떤 통로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죠. 하여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도 모르는 아주 그 상상의 길을 걷게 해줍니다.
정말 그 새 한 마리 가지고서 새 그 부리에서 이렇게 키스하고 난 게 자기한테 오면 그게 소리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에 빠져 있는 현대 젊은이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네. 저게 내 마음인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 이렇게 보다 보면.
네.
그 단테와 베아트리체의 흔적이 네. 여기 이제 이렇게 남아 있어요. 늘 그 단테는 사실 베아트리체를 살아 있는 동안에 두 번밖에 못 보거든요.
네.
이제 같은 피렌체에 살았지만
네.
베아트리체도 이제 남의 여인이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일찍 또 죽죠. 근데 단테에게 있어서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거는 늘 천상의 여인이었거든요. 여기서도 이 닿을 수 없는 여인.
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러나 그 순결한 영혼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롯데.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베르테르.
그래. 네.
그게 곧 내 사랑이구나 생각하면서 읽으면
너무 젖어 있는 거 같아.
이제 빠져질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근데 우리끼리 네. 왜 그 초등학교 때 보면은 이런 유치한 얘기 하면은 서로 뭐라 그러잖아요. 네 컴 내 컴. 네 입 닿은데 내가 닿으면 막 이렇게 장난치고. 근데 문학에 이렇게 딱 들어와 있으니까 좀 뭐라 그러고 싶은데 워낙 대단한 작품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이 하면 대단하고 우리가 하면 유치하죠?
응? 조용하죠. 베르테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곳 마을에 그 로테의 결혼 말고도 변화된 것이 또 있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베르테르가 좋아했던 호두나무가 잘렸대요. 이거 누가 자른 거죠?
이제 뭐 별 이 속에도 이제 의미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이제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고전주의라고 하는 거는 전례를 따라서 이렇게 공부 인생이라는 게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반동으로 이렇게 이제 질풍노도운동들이 생기게 되는데
네.
이 질풍노도운동의 이제 그 시작쯤에 보면은 이제 루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문명 속에서 우리는 도처에서 새사슬로 묶여 있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자연 속에서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데 이 호두나무는 바로 이제 베르테르에게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상징적 의미였죠. 근데 이게 뚝창이 잘려져 있다 그러면 자기가 믿고 있는 무엇인가가 아주 어이없이 잘려져 나가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다 이것들이 소설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게 되는 복선으로 이렇게 네. 깔려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 사연 잠깐 소개해주고 넘어갈게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928님
무조건 취업 안 됐어요. 대기업만 선호하다 보니 36번째 합격되었습니다. 하셨어요. 36번이면 몇 년일까요, 도대체? 정지현님,
네.
30살로 넘어가는 시기에 하던 일 접고 6개월간 스페인을 비롯해서 유럽 여행을 다녀왔죠. 그 당시엔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기만 하고 사라지지 않더군요. 6개월 동안.
너무 생각이 이제 젖어 있었네 이때도.
30살에 네. 질풍노동 운동.
그리고
정지현 분. 네.
김유농님.
사춘기가 청춘이라기보다는 못 참아줄 그놈들의 시기지요. 우리 집 두 놈들.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질풍노도. 두 놈들. 아, 죄송해요. 두 놈들.
애기 엄마야.
이제 질풍노도가 이제 유전적으로 뒤로 넘어가 버렸네.
자, 여러분들의 사연 감사하고요. 오늘 퀴즈 마지막으로 내드릴까요? 자, 질풍노도를 독일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1번 스트룸 운트드랑, 2번 이힐리베디히.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세요. 세 분께 두뢰 출판사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보내드립니다. 자, 루테의 곁으로 돌아온 기쁨도 잠시였고요. 베르테르는 다시 감정의 경량에 빠지게 되는데 이번엔 그전보다 이 수위가 좀 높습니다.
오시안이 내 마음속에서 호메로스를 몰아내고 말았네. 그 훌륭한 시인이 나를 얼마나 황홀한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모른다네. 거친 광야를 방랑하노라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안개 속에서 폭풍이 희미한 달빛을 받으며 선조들의 정령을 이끌어가면서 윙윙거린다네. 산에서는 숲속 시냇물이 표효하고 가운데 반쯤 흩날리는 정령들의 신음소리가 무덤 속에서 들리기도 하고, 이끼로 뒤덮이고 잡초가 무성한 네 개의 비석 주위에서 죽을 듯이 애통해하는 처녀가 전쟁터에서 고귀하게 죽어간 자기 애인을 생각하며 통곡하는 소리도 들린다네. 방황하는 백발의 음유 시인이 드넓은 광양에서 선조들의 발자취를 찾아 헤매다가 그들의 묘석을 발견하고는 슬픔에 젖어 물결치는 바다 저편으로 사라지는 아름다운 저녁별을 바라보기도 하지. 그러면 그 영웅의 마음 속에서는 정다운 달빛이 아직도 용사들의 위험을 밝혀주고 승리를 거두고 화환에 둘러싸여 돌아오는 배를 비춰주던 과거의 추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네. 그리고 그의 이마에 드리운 깊은 고통을 읽으며 최후의 용사가 지칠 대로 지쳐 비틀거리며 무덤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네. 용사는 영혼이 떠난 사람들의 덧없는 그림자와 만나 계속 고통스럽게 타오르는 기쁨을 맛보고 차가운 대지나 바람에 나부끼는 무성한 풀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절규한다네. 방랑자는 돌아올 것이다. 화려했던 시절의 나를 아는 방랑자는 돌아와 물을 것이다. 핑갈의 훌륭한 아들, 그 가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방랑자의 발길은 내 무덤 위를 밟고 지나갈 것이며 이 세상에서 헛되이 나를 찾아 헤맬 것이다. 친구여, 나는 이 고귀한 용사처럼 칼을 뽑아들고 나의 영웅을 서서히 죽어가는 쓰라린 고통으로부터 단칼에 벗어나게 해주고 그 해방된 반신에게 내 영혼을 딸려보내고 싶다네. 하나님만은 아시겠지. 나는 종종 다시 깨어나지 않기를 소원하면서 잠자리에 들고 또 때로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네. 그러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다시 태양을 보게 되면 기분이 비참해진다네. 아, 내가 변덕스러울 수만 있다면 이런 책임을 날씨나 제 3자 또는 실패한 일 탓으로 돌릴 수 있을 텐데. 그럼 이 견딜 수 없는 불만의 짐이 반이라도 줄어들 텐데. 내 자신이 불쌍해. 모든 잘못이 전적으로 내게 있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느끼고 있네. 아니, 잘못이 아니야. 아, 맞아. 지난날의 모든 행복의 원천이 내 마음에 있었듯이 지금의 모든 불행의 원천도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예전에는 넘쳐 흐르는 감정에 들떠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낙원이 뒤따르고 온 세상을 사랑으로 감싸려는 마음을 지녔건만 바로 그 사람이 지금의 내가 아닌가. 그러던 마음은 이제 죽어버렸고 더 이상 아무런 환희도 느낄 수 없게 되었다네. 두 눈은 말라버렸네. 눈물은 후련함을 가져다 주었건만 지금의 내 감각은 그로부터 아무런 생기도 얻지 못한 채 초조하게 내 이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라네. 나는 너무 괴로워. 내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었던 것을 잃었기 때문이지. 즉, 내 주위의 세계를 창조하던 거룩하고도 생생한 힘, 그 힘이 사라져버린 거야. 창가에 서서 저 멀리 언덕을 바라볼 때면 아침 태양은 안개를 뚫고 언덕 넘어 고요한 초원을 비추고 강물은 잎이 진 버드나무들 사이로 유유히 나를 향해 굽이쳐온다네. 아, 이렇게 장엄한 자연도 내 눈앞에는 마치 니스 칠을 한 그림처럼 굳은 채 서 있고 이 모든 환희도 내 마음속에서 단 한 방울의 행복을 머릿속으로 길어 올리지 못하고 있다네. 그리고 이 못난 자식은 하나님 앞에 말라버린 샘물처럼 다 깨져버린 물통처럼 서 있다네. 나는 종종 땅바닥에 몸을 던지고는 하나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해달라고 빌기도 하지. 마치 하늘이 황동색으로 불타고 대지가 목말라 할 때 비를 애원하는 농부처럼 말이야. 그러나 아, 내가 느끼는 건 우리의 이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비도 햇빛도 내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지. 생각하면 괴로웠던 그 시절, 왜 그때가 그다지도 행복했던가. 그땐 내가 인내를 가지고 성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쁨을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일까. 그녀가 내 무절제한 행동을 꾸짖었다네. 아, 그렇게도 다정한 태도로 말이야. 내 무절제한 행동이란 때때로 포도주 한 잔으로 시작해서 한 병을 다 마셔버리는 것이지.
그러지 마세요,
하고 그녀가 말했네.
루테를 생각하셔야죠.
생각하다뇨, 하고 내가 말했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생각하고 있죠.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언제나 제 영혼 속에 깃들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당신이 최근에 마차에서 내린 그 장소에 앉아 있었답니다. 로테는 내가 그런 이야기에 더 깊이 빠져들지 않도록 다른 데로 화제를 돌려버렸네. 친구여,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녀는 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룰 수가 있다네.
호메로스와 오시안의 세계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호메로스를 접했는데 이제 오시안이 더 내 마음에 더 와닿는 거죠, 지금.
그런데 예. 오시안이나 호메로스나 이제 같습니다. 네. 같다는 뜻은 뭐 내용이 똑같다는 뜻이 아니라
네.
이 그 괴테나 이 베르테르에게 있어서 고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예. 있는 힘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랬어요. 서양의 신화, 그리스 신화를 모르면 서양 고전에 입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베르테르 속에서도 항상 들고 다니는 책이 호메로스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 호메로스가 고귀한 돼지치기에 영접을 받을 때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거두절미하고 네. 이런 얘기가 도대체 뭔 수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알죠.
우리는 이제 알죠. 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결국 그 나우시카 공주의 도움을 받아서
네.
이제 이타카로 돌아왔을 때 호를 단신으로 돌아오죠. 그때 충성스러운 돼지치기가 이제 이 오디세우스를 맞이하는 장면을 이제 떠올리게 하죠. 이 오시아는 나중에 좀 더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네.
이제 간단하게 그 신화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오시아는 젊은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추녀를 만나가지고 나하고 결혼을 해다오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술이 풀리고 나는 미인이 될 것이다.
아.
그래서 그 추녀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젊음의 땅에서 300년간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데 문득 고향에 가고 싶어 해요. 그 고향에 가지 말라고 하는 부인의 말을 뿌리치고 고향에 네. 가서 말에서 떨어지게 되고 갑자기 눈먼 노인이 돼서 예.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예. 그 이야기들이죠.
아, 좋습니다. 아, 이게 생방송이어서 시간이 너무 다 돼가지고 자, 젊은 베르텔의 슬픔 내일로 이어볼게요.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카페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두레출판사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전시회 선물도 있습니다. 오는 3월 31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되는 바티칸 박물관전 초대권을 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도 질풍노도처럼 갑니다. 독일어는 네. 슈트롬트드랑이죠.
네. 반디의 김윤옥님 휴대폰 뒷번호 9138님 5034님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홈피 찾아오셔서 주소하고 연락처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주디 콜린스의 턴턴턴 끝곡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급하게 인사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저 이희구였습니다.
원흥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